네, 예수님을 안녕하세요. 그러면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읽으신 본문 중에 뭐 키워드라고 한다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명정하신 명령하여 정하신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 단어로 볼수 있겠습니다. 33절에서도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응함으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참 이것을 응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게 응하지 않도록 죄를 속해라, 회개해라 라고 앞서 다니엘서 4장 27절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간했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응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어쨌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 정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 예,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은 두 번째 꿈을 꾼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또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죠. 나무가 견고하여 이제 자라서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면 그 고가,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니엘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그래서 땅끝에서 보이는 나무였는데 땅끝에서도 보이는 나무였는데 그 2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대한 큰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을 때그 머리가 어그우그 신상의 우상의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고도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드는데 전부를 다 금으로 했죠. 원래는 머리만 금이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원한 번영함을 꿈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꿈에서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을 닿았고, 예,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당신을 뜻합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23절에 보시면은,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순찰되는 그 순찰을 계속 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라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이 사실 다니엘이 이꿈 얘기를 왕한테서 들었을 때 놀라서 벙벙하며 번민을 했다라고 이제 앞에 19절에 기록돼 있죠. 왜냐면 그 꿈이 너무 안 좋은 꿈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발 그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말고 왕의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그 19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안 좋은 꿈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한 대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똑같이 돼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것은 결국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이런 똑같은 짐승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일곱 대 보통 뭐 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를 지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섬기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에게 응하기를 원치 않고 대적에게로 응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27절에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왕에게 응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나님께서 혹시 죄를 사해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회개를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28절에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과 다니엘이 그것을 그 꿈을 보인 그 해석한 일들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안타깝게도 결국 그것대로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언제 임했냐면 그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니까는 약 1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정하신 대로 결국은 이 왕에게 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개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말씀을 한번 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손으로 다니엘 4장은 이렇게 붙잡으시고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욥기서 792페이지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읽음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이제 색깔이 있는 펜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밑줄 쫙 그셔야 되겠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그러니까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이 꾀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 밖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은 꿈 그런데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바벨탑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1절 이하 9절에 보면 그 바벨탑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지금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사람들 간에 그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데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높은 그런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죠.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런데 그 목적이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하나고 우리가 같이 사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을 내고 그 탑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이 당시에도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셨는데 그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 바벨탑을 쌓더라는 겁니다. 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러니까 그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시켰다라는 거죠.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면에서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치려고 그 성과 대를 쌓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 다 흩으십니다. 온 사방 땅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언어들이 다 각각 제각각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언어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으로 이렇게 언어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언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겁니다. 바벨탑, 하늘까지 닿는 그런 교만한 탑을 쌓았기 때문에 교만함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그 나무가 견고하여 자라면서 하늘까지 닿는 그러니까는 교만함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 교만함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함을 주사 당신의 나를 장국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달 1년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정하신 대로 명하고 정하신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대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말하는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나에게 응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하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말하는 주체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중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다니엘서 4장은 조서의 내용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조서의 내용이에요. 왕이 직접 쓴 겁니다.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보인 것과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직접 조서를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4장은 글 쓴 이의 주체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지금 쓴 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그래서 본인이 주체인 거죠. 나 왕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큰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29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네, 이미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펜들을 표시했겠지만 특별히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예, 내가 나의 내 위엄에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거 아니냐 이 큰 바벨론을. 그리고 이거 그게 나의 도성이다. 내 거다. 그리고 이거 내 위엄을, 내 영광을 나타낸 거다. 아까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들을 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명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나, 나,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거 다내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다시 말해서 꿈에서 순찰자, 한 순찰자, 감찰하시는 분, 순찰을 도신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그리고 거룩하신 자가 그 말을 듣고 용납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즉시로 그에게 응답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은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함부로 교만히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감찰하고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이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다 하나님한테 보고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 들리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교만히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함부로 입을 열려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을 하는 건, 이게 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말이 쉽게 할수 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다 불사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히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그 기준점은 우리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람이나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것이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나누는 기준점이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의 기준점은 무엇이 교만하고, 무엇을 넘으면, 무슨 도를 넘으면 교만하고, 무슨 도를 아래에 있으면 겸손한가? 그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벗어나는 말을 행하게 됐을 때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아래에 있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해. 아, 저 사람 겸손해.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아,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이거는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어떤 common sense,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서 교만과 겸손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높으면 교만인 거고, 말씀보다 아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면 교만인 것이고, 말씀에 순종과 겸손이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을 청종하에 따라가면 겸손한 자인 겁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은 교만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편 138편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 138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다 아래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교만한 걸 그냥 칼라같이 찝어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 말, 우리가 쉽게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8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세계사로는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 그 강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그때 당시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 왕이 자신의 최측근인 그 랍사게를 보내서 말을 하잖아요.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우리가 의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 질문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굳게 믿고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명예냐? 권세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랍사게가 그 정말 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누구를 의뢰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열왕기하 19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세요.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밖에 벗어난 그 교만한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는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관둬, 아니면 말아 라고 우리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거짓말로 나 그런 말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혹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순찰자, 감찰한 분이 다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말을 우리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서 잠언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서를 통해서 교만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그냥 입으로 매를 번, 우리가 이제 매를 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교만한 자들은 미련하여 교만하게 되면은 그냥 자신의 입으로 매를 버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랐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죄를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교만하니까 회개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12달 뒤에, 1년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매를 교만하면은 자신의 입으로 매를 스스로 자청하는 거, 매를 버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다 자기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정말 지혜롭다면 스스로 입술을 스스로 보전하는 일, 자신의 입술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잠언 8장 13절에 잠언 말씀을 보셨으니까 뭐 잠언에 교만한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만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보면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결국 잘 된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그 악의 그 기준이 나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범한다.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말씀밖에 벗어난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만 내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시니까, 이걸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입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냐면 패망,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제일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멸망당한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입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이 말을, 말씀밖에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니까 제일 먼저 패망의 선봉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멸망의 제일 앞잡이.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라고 잠언 16장 18절에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거만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결국 거만이나 교만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거만한 마음 또한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러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다 쫓겨나잖아요. 짐승같이 살아가잖아요.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었다라고 그렇게 진짜 실제 세계사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 2장 11절 이하 17절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이하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2장 11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 나왔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네, 이 부분에 표시하셔야겠죠.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누굽니까? 그들이 교만자, 모든 교만자, 거만자, 자고한자. 예, 자고한다는 뜻 아시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좋은 것들, 거기서 이런 모든 최고의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나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이 세상에서 모든 높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겠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네, 색깔 있는 펜으로 거기도 표시하셔야 되겠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이 되면. 여기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홀로 예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한 날을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낮춤을 받고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알고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내겠죠. 예수 이름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으니까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아니까. 나라는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나라는 것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왕은 이건 내가 한 거고 나의 것이고 내 영광, 내걸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근데 틀렸죠. 예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것은 다 빠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 이 말씀 하는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자기를 가리켜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그러니까 칠삭동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불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작은 자다. 난 만삭되지도 못한 자고, 그리고 만삭되어 난자 같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라는 사실 칭호를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다. 근데도 예수님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예, 여러분들 색깔 있는 표현으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교만한 자의 말과 완전히 다르죠. 이건 내가 건설한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아주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2장 그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이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이야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사항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땅에서부터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자란 거죠. 하늘을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놓아진 건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뭘 보았습니까?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 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아무리 땅에서부터 자란 높이 자란 그 나무라도 그 나무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순찰자,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알기까지 그 생활을 일곱 대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내가 최고점이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점, 이 세상의 것이 최고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이냐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경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사나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으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 어른이 계실 때도 그 아랫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더 나보다 높으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높고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 이걸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잘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 해 아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여기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 자기를 낮추면 오히려 높아진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본인을 보여줬던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나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유는 그것은 그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은 높아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도 예수 안에는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웃 어른이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지를. 결국은 그게 나한테 유익된 길이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를 경외하고 정말 조심하고 정말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존댓말을 하고 인사 깍듯하게 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 그 애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쁘니까, 겸손하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영광 가릴까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같이 교만하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냥 바로 내침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이하 1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던 말씀이 있으신데 두렵건대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 18절입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느부갓네살을 한 것처럼 이건 내가 건설한 거고 이건 내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런 마음을 품을까봐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럴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밑줄 쫙 꺼야 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마음에 두라.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니엘도 이미 수차례 밝혔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뛰어나서 당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인생을 다른 인생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맺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마찬가지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20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구든 왕위에 오르거든 권세를 갖게 되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여기 등사라는 것은 율법서를 복사해서 카피본을 가지고 항상 이제 그 율법서를 카피본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너무 좋은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그 높은 위치에서 오래 장구하는 오래 머무르려면은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래 머무는 그것이 되려면 내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그 높은 위치에서 오래 되고 싶으면 그러면 이 율법서를 등사해. 다시 말해서 이 율법책을 네 가까이에 두라. 말씀하시죠.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날이 평안한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끊쳐지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네 자자 손손대로 대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찰자로부터 거룩한 자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아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홀로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이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를 겸손히 낮출 때 말씀을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잘 되는 길이고 우리의 날이 장구해지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예배나 아니면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말씀 나눈 툴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터넷 큐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서 우리에게 그 묵상 말씀들을 왜 묵상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명기 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해야 우리의 교만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과 멀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는 아니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한 거지 나는 아니야. 벌써 나는 아니야 할 때가 그게 벌써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 원죄를 끊으려면 바로 그 죄를 속하려면 바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교만하여 사망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알려주시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날이 장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경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실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홀로 영광과 높임을,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높은 눈과 눈이 높아진 것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것을 얘기했던 이 교만한 입술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겸손히 낮추어 보존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입술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입술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항상 그 겸손한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욥기서 말씀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낮춰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일깨워주시옵소서.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오니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여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을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막아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이름을 높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